성경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지켜 주시옵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을 배웁기 위하여 이렇게 저희를 다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 시간을 내어서 또 교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또 알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 그 거룩한 지식 가운데로 주님 많은 지식의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알려주신 그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생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부패하였고 우리의 이성도 부패하여서 주님 온전히 알지 못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놀라운 그 복된 교제를 맛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교리의 내용들을 살필 터인데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내용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인데요. 네. 9문에서 1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함께 답을 읽으시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우리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냐, 또 부당하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이제 내용에서 나타나는데요. 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할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부당한 것 아닌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주일 우리 낮예배 때 로마서 말씀 듣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도 그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서 긍휼을 못 받는 자, 그래서 긍휼을 못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허물하시는 것 부당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당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이런 하나님 부당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부패한 인간 이성은 그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9문도 인간들이 부패한 인간 이성에 던질 만한 질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가 9문에서 하나님의 율법 요구는 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너무 부당하신 요구 아닌가? 우리가 할수 없는데, 우리가 부패해서 할수 없는데, 할수 없는 거를 다 하시면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 이거 부당한 요구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 형벌 없이 지나치지 않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뭐 이렇게 우리가 죄 짓는데 뭐 무거운 죄야 혹시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 없이 지나치시는 거 아닐까? 우리 뭐다 인생들이 뭐 죄를 짓고도 잘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나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신문에서 우리가 지금 묻고 답했죠. 그리고 11문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9문, 10문, 11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경으로 생각할 만한 것은, 이게 타락 후에, 그러니까, 인간이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미 초대교회 때 펠라기우스 종교개혁 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이런 지금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흔히 사실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종종 있었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들은 아니고요.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는데 왜 해라? 그럼 부당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진짜 본성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거 아닌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의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 과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을 먹을 때, 나 이거 먹기 싫은데 이게 막 입으로 들어오네? 이러면서 먹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이 원하여서, 그 마음이 의지하여서, 정말 원하여서 그걸 먹었습니다. 결코 억지로 한 일이 아니며, 또한 지금도 우리가 범죄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여서 합니다. 원하여서 합니다. 억압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성향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은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실을 했는데 사실은 그 상실한 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죠.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빼앗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정당하심, 정의를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 인류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형벌을 인류를 향하여 내리실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걸 아시는데도 왜 요구하시는가죠? 왜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여기에 대하여 제가 이제 읽은 것 중에서는 이제 에라스무스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라스무스와 루터와의 이 논쟁이 나타납니다.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을 이제 발표했죠. 1517년에 우리 여기 여러분 2층에 입구에 보시면 다 걸려 있습니다. 95개 조항이. 그런데 이제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발표하게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을 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유의지는 타락 이후 이름만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안에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능력을 행할 때는 죽도록 죽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에서 이제 루터를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없다면 왜 명령하시는가?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며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가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읽을 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 개인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요, 이렇게 설교할 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로 제가 서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야, 그러게. 그러게 이거 왜 나는 설교하는 걸까? 에라스무스가 사실 그글 가운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 당신은 왜 선포하는가? 루터 당신은 왜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왜 요구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 그렇게 청중을 향하여 명령하는가? 에라스무스가 묻습니다. 만일 그 청중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 당신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당신은 선포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루터의 답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야, 제가 어찌 그렇게 나는 왜 설교할까? 나는 왜 설교하지? 루터의 답이 제 머리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루트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요구와 명령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그 자리에 대한 선포이시다. 우리의 참된 자리, 너는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거기에 있어야만 했다. 너는 이래야만 한다. 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선포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다 깨달아졌습니다. 다 깨달아졌어요. 왜 그러냐?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요구와 명령을 듣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요구는, 여보, 빨래 좀 빨래통에 넣어.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갈등이, 갈등은 극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했으니까.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조금 나아졌죠. 옛날보단 나아졌죠. 근데 지금도 그걸 그렇게 제가 꼼꼼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요구와 명령은 그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라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그럴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다는 걸다 아시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다. 너는 고귀한 신분, 너 있어야 될 자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분,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거기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 그것이죠. 그거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요구가 있고 이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 그럼 쓸모없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 명령이 너무나도 귀한 명령이요, 귀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요구, 그 명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 하나님의 요구의 선포는 우리의 능력 없음 때문에 헛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면서 아주 정말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아주 뭐 고등 정말 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남규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야, 내가 왜안 믿겠니?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서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진작 믿었지. 제가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내가 진짜 이게 작정해서 안 믿는데 괜히 전도하는 건가?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앞에 서는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자들이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지금이라면 얘기할 겁니다.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거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명령 앞에서 너는 어떻게 답을 할 거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제 우르시누스의 그 해설서를 보니까,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이 문답에 대한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불가능한 명령,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 불가능한 명령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가능한 명령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왜 그런가?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명령하실까? 하나님이 왜 명령하실까? 우리에게는 악한 성향이 있고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명령하실까? 아, 우리에게 원래 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귀한 신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신분이었음을 이 불가능한 명령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11문에 있습니다. 11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형벌하십니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형벌하십니다. 단순히 자범죄만이 아니라 원죄에 대하여도 형벌하십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번째 그 범죄가 우리에게 다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책이 있도록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기들 나와서 유아 세례 주눌 때 얼마나 그 아기들이 이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유아 세례 문답 할 때 보면은요, 되게 이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몇 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 문답을 하면요, 물어봅니다. 부모에게. 이 아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사함 받을 길이 없는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묻는 목사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부모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죄인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를 그러니까 목사가 묻고 그 부모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문답할 때, 아, 진짜 이거 이상한 장면이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죠.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형벌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임하여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가장 두려운 그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 영혼이 또 그 육체가 그 고통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는데 이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 죽음을 전인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이것 자체가 형벌이죠. 그 영혼의 그 번민, 고민,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계속 평생 혼란 가운데 삽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 그 질병과 여러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고 좌절, 고독, 갈등, 혼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한 집단이 이런 혼란과 고통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우리 인류의 이런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과 영혼의 분리인 죽음이라는 이런 형벌이 있죠. 네, 또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시는데 그 형벌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십니다. 단순한 행위만이 아니라 무익한 말과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정말 죄된 생각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도 다 드러나겠죠. 예수 믿는 자들의 것들이요. 그러나 형벌은 받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분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죠. 아까 제가 정말 이상한 장면이 여러분 그걸 생각 이해하겠습니까? 밖에서 아기를 보고 이게 죄인이다 그러고 그걸 인정하는 물어보는 목사, 인정하는 부모 잘 이해 못합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아이들 성경학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성경 캠프라고 해서 다 연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도 몇십 명이 되니까 같이 교회가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한 장소를 빌려서 한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거기서 한 장소를 빌려서 먹고 자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제가 이제 마침 있던 날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그 본부석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이냐고 이제 그러니까 한 아이의 어머니가 항의하러 오신 거예요. 왜 항의하러 왔느냐? 애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와서 이제 여기서 막 아이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잠깐 온 거죠. 어머니가 잠깐 와서 그래 잘 지내냐고 이제 온 건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근데 내가 죄인이래. 그때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항의하러 온 거예요. 항야로 오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때 그 담당하신 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은퇴하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나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예,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이제 우리는 그날 있는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 아 그래 우린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은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도 아마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셨겠죠. 그런데 그냥 그 내용도 모르는 채 그냥 다닌 거죠. 이 내용이 얼마나 사실은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내용인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네 번째 내용이 그래서 있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부패한 이성은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 사회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한 국가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권력과 돈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국민들은 그 통치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졌는데 벌을 안 받나? 이렇게 불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최고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완전하셔서 그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형벌하시지 않고 쉽게 용서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엄격하시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이것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그에게 우리가 영원한 진노라고 신학적으로는 부르거든요. 영원한 진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 퀄리티에 있어서 영원한 진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적용은 이제 사실 제 저의 적용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의 적용보다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고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거든요. 거의 매 시간. 그래서 적용인데 내 삶에 적용을 안 주시나 이제 그러실까 봐 제가 이제 시대를 생각하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종종 뭐 학생들에게도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가 쉽지 않다. 갑자기 말하자면 분위기가 용서가 너무나 쉬운 하나님이 딱 계셨어요. 용서가 너무 쉬운 하나님. 그런 그 사람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캐릭터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사과하면 사과를 받은 자가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내가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줘? 사과를 안 받아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종종 이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용서하셔야 되는, 마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뭐랄까요? 값싼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는 복음, 값없는 구원은 왜 이게 값이 없느냐? 너무나 비싼 구원인데 그것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선물로 다가와서, 정말 그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가 정말 감격하면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로서 정말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냥 값이 없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가 당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싼 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말 그 현대에 좀 거북할 수 있는 것이죠. 거북할 수 있습니다. 형벌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무엇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십자가 없이는,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의 십자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데, 주여, 주께서 아무 공로 없고 날마다 죄책을 더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여기에 기대어서 이 세상을 참 안식을 누리면서, 참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옵고, 또한 이 복음을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